오늘은 신부의 정체성과 삶의 목적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지금 아가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아가서가 시적인 표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제가 설명을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좀 여러분 보시기에 뭔 말이야 그런 분도 있을 겁니다. 예. 어떻든 간에 약간 뭐 되풀이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의 내용을 다시 좀 우리가 좀 복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간략하게 복습할게요. 자, 뭐 1절은 필요 없고요. 2절,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자,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그 뜻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알았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알았어요. 또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알기 원하는 열망들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앙에 이제 뛰어들어가는 하나님과 실질적인 관계로 들어가는 이 거룩한 신부로 달려가는 어떤 시작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직도 저기 말씀에 그 입맞추는 삶을 재미를 못 느끼는 분이 있어요. 도대체 뭔가 모르겠다. 이제 이런 분들은 이제 빨리 말씀을 자꾸 읽어가면서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하나님과 만나기를 열망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저렇게 했는데 이제 뭘 알게 된가 하면 이 세상의 즐거움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즐거움을 이제 맛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가치를 알았어요. 그래서 세상의 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하는 건 뭐예요? 세상의 즐거움보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그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된 그 기쁨이 너무나 좋다는 거지요. 그리고 3절에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이제 예수님, 쉽게 말하면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이제 알게 되지요. 그래서 그 향기름이 병 속에 있는 거 말고요. 이렇게 쏟아지니까 어떻습니까? 아주 향이 그냥 천지 진동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이제 맛본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표현된 겁니다. 4절,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말씀의 입맞춤, 말씀의 그 깊이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이 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의 포도주보다 더 나은 걸 알게 되고요. 예수님의 그 아름다움을 맛보게 되니까 이제 어떻습니까? 더 알기를 원하여 이제 갈망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 그래요? 그 방으로 그 예수님과 사랑하는 예수님께 사랑하는 방으로 또 친밀함으로 나를 인도해 달라고 이 속에서 열망이 있어서 소원하며 그렇게 갈망하는 겁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하게 돼요. 그래서 주의 나라의 일에, 주의 교회의 일에 즐거이 동참하고 싶어요. 예, 그런 마음이 지금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진가를 너무나 알게 되고 기뻐서 지금 이제 사람들한테도 예수님이 너무 좋다 그러면서 이제 전하는 거죠. 자, 5절.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다라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자, 여기서 예루살렘 딸들은 뭐예요? 아직 이 깊이를 잘 모르는 사람들 말이에요. 이 은혜의 깊이를 잘 모르는 사람들, 친밀함을 잘 모르는 사람들. 그런데 뭐라 그래요? 내가 보기에는 의롭지도 못하고 좀 그렇지만 그래서 죄도 좀 허용하고 그러지만 하나님 앞에는 내가 너무나 아름다운 존재인 걸 내가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안 보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아름답게 보신다는 거죠. 왜요? 우리가 행동을 그렇게 못할지라도 이 마음이 벌써 하나님께로 결단했어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리라. 이렇게 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아름답고 좋다고 그러면서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다. 쉽게 말하면 지성소의 휘장과도 같은 존재다. 이렇게 우리를 인정하는 거죠. 자, 6절,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뭇으로 말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놓아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자, 이제 저렇게 갔는데 너무 기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너무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면서 주의 일에 뛰어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친밀함이 계속 있으면 이제 좋은데 그 놓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햇빛이 쬐니까 세상의 이 흐름들이 들어왔어요. 들어오니까 어떻습니까? 때도 좀 묻고 그래요. 그게 좀 문제가 있어요. 자, 그래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추구해야 되는데 잠시 놓친 거예요. 그리고 교회 일에 더 몰두한 거지. 왜? 교회 일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친밀함을 추구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그걸 놓치고 일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이제 탈진이 이제 오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내 포도원을 지키지 못했다. 내가 형제의 포도원은 내가 지켰는데 내 포도원을 지키지 못했다. 이제 그 얘기지요. 그래서 친밀함을 놓쳤습니다. 7절.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 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것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른 자 같이 되랴. 자, 그래서 이제 정신을 차린 거예요. 이게 아닌데. 그래서 이제 신랑 혹은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내가 이 상태로 있으면 안 되겠다. 다시 그 친밀함의 사랑 안으로 내가 들어가야겠다. 근데 어떻게 들어가지? 거기 어딘지? 어떻게 그걸 하는 거야? 이제 그러면서 애통하면서 찾는 거예요. 8절.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네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길이 뭐예요?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교회 안에 머물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머물고 또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교회 리더십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봉사의 일들에 계속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일원으로서 모의를 더하고 또 교회 리더십에 순종하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소임을 잘 하라는 거예요. 자, 9절.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에 준마에 비하였구나. 그래서 주님은 다시 우리를 뭐라 그래요? 연약하지만 우리를 바로의 병거에 준마로서 그렇게 우리 인정해 간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 우리의 두 뺨은 감정을 말한다 그랬어요. 우리의 감정. 그 다음에 땋은 머리털, 또 내 목은 구슬개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11절까지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의 은을 박아 만들리라. 우리는 누구예요?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금사슬의 은을 박아서 아름다운 신부로 만드시겠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감정적으로는 주님을 향해 있고 또 우리는 아직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인정하시고 또 앞으로도 우리를 아름답게 세우실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절.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었구나. 이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계획 아래 이제 들어가서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길을 시작한 거예요. 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왕의 침상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앉아 있는데 하나님 만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고 그래서 예배가 살아났습니다.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었구나. 이거는 나의 예배가 이제 살아난 거지요. 13절.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 향주머니요. 이제 그 임재 안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알게 된 거예요. 그 십자가 사랑을 알게 됐습니다. 몰약 향주머니는 십자가를 의미하잖아요. 자, 그래서 그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기뻐하고 하는 거죠. 그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14절.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송이로구나. 점점점 예수님을 알아가요. 그 예수님이 포도원의 고베라송이 다발 그 향기. 점점 더 그 엔게디 포도원은 최고의 그 토질이 있는 포도원이거든요. 거기에 고베라송이 그 다발 꽃 그 향기가 너무 좋다. 그 예수님을 점점 더 알아갑니다. 그 다음에 15절.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네 눈이 비둘기 같구나. 이제 이런 상태인데 점점 알아가는데 예수님이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너 너무나 어여쁘다. 너무나 너가 사랑스럽다. 또 너의 너는 비둘기 같구나. 너는 나만 보고 있구나. 뭐 이런 식으로 주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체성을 깨닫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 날 사랑할까? 이렇게 흔들렸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아, 정말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주님이 정말 나를 인정하시는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구원받았을까? 뭐 이런 상태에 오는 사람은 아주 여기도 못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너무나 어여쁘고 아름답다고 지금 보는 거죠. 자, 그래서 16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그래서 신부가 다시 신랑 되신 그 예수님을 향하여 어여쁘다. 너무나 아름답다. 화창하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이제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점점점 자라가는 거죠. 자라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17절 우리의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자, 그래서 신부는 자기가 지금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알았어요. 아, 결국은 내가 성전이구나. 내가 예수님을 모시는 집이구나. 그래서 이 집이 점점점 자라가서 굳건하게 세워져야 되겠구나. 이 정체성까지, 이 목적까지 이제 보게 된 겁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달려나가야 됩니다. 신앙의 과정이 그렇습니다. 이걸 점점점 알아가지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감정이 아니라 말씀이 그러하면 그걸 믿고 신뢰하고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마음이 정했어. 하나님을 향해 정해졌어. 내가 하나님만 사랑하리라. 내가 하나님만 믿으리라. 예수님만 내 주로 섬기리라. 이렇게 결단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여쁘고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세워가십니다.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이제 점점 달려가면서 오늘 이제 보는 말씀이 우리가 아주 더 성장해야 될 그 귀중한 말씀을 지금 나누어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2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자, 저기에 빨간 글씨로 해놓은 게 있지요. 저기다 의미들이 있습니다. 저 의미들을 우리가 깨달아서 아, 이 아가서가 말하는 의미들을 이제 우리가 정립을 해야죠.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신부의 정체성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신부의 정체성인데, 자, 이 신부는요, 뭘 깨달아야 되는가 하면 이제, 우리가요, 예수님의 유업입니다. 우리의 유업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유업은요, 우리입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 별로예요. 이 땅을 원치 않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그냥 우리를 막 강제로 시켜가지고 이렇게 순종하게 하는 거 그것도 원치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원하는 것은요, 진짜 원하는 거는 우리입니다. 다르게 말하면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분을 향한 우리의 사랑, 그 마음을 그렇게 원합니다. 여러분, 신랑 신부가 서로 이렇게 결혼하기 전에 교제할 때 뭘 원해요? 상대의 마음이지요. 예, 상대의 마음입니다. 그게 최고입니다. 상대방의 돈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요. 상대방의 재능을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상대방의 마음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기반해서 진행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 약속을 주신 게 있어요. 그 약속이 뭔가 하면요, 유업을 주셨는데 그 유업이 뭔가 하면 신부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유업은 모든 피조물이 순종하는 것과 연관이 있어요. 순종하는 것과 연관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과 연관이 있어요. 억지로 막 강요해서 순종하는 거 말고요. 그건 복종이죠. 자발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을 원하는데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뭔가 하면 예수님께 유업을 준 계획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과 영원히 동반할 자를 세우는 거였어요. 그게 누군가 하면요? 교회예요. 교회를 예수님의 신부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요, 이 땅에서 무슨 성공하고 승리하고 그런 것보다 우리가 예수님의 유업이라는 것,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라는 것, 신부가 아름다운 신부로 준비되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자리고요, 그게 우리가 달려갈 본연의 정체성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는 모든 세대 중에 예수님이 기다리시는 최고의 상급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진리를 더 깨닫고 하늘의 진리가 열려서 그 진리에 무장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길로 오는 것이 예수님이 최고의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되고 구속되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가 사랑을 받는 이 모든 것이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이 기다리시는 최고의 유업이에요. 그렇게 해서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는 거죠. 이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무슨 뭐 교회도 많이 세우고 뭐 봉사도 많이 하고 뭐 기적도 많이 일으키고 이게 목적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진실로 또 주님이 진실로 원하는 게 뭐라고요?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는 것. 이걸 원하세요. 자, 그래서 성령님은요, 교회 가운데 첫 계명이 뭐지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것, 혹은 예수님 사랑하는 것, 이거잖아요? 이게 첫 계명인데, 이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성령님이 계속 교회 가운데 길을 보여요. 그 일을 하세요. 그 첫 계명의 자리로 오도록 성령님은 계속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도전해요. 다른 데 마음이 가면 어떻습니까? 그거 아니야. 이리로 와. 이리로 와. 그렇게 우리를 계속 이렇게 초청해요. 근데 우리가 성령님께 마음이 열리면요, 그게 들려져요. 근데 성령님과의 관계가 닫히면 어떻습니까? 잘 안 들려요. 저게 우선순위예요. 하나님과의 사랑하는 관계,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이게 우선순위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가면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하로다. 2장 1절입니다. 자, 여기서 사론에 수선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종류는 달라요. 다른데 여러분이 인터넷이나 뒤져보면 사론에 수선하가 뭐지 하고 쳐보면요, 무궁화예요. 우리나라 무궁화. 근데 이스라엘의 무궁화는요, 조금 달라요. 비슷해요. 비슷한데, 같은 계열인데, 이 동양에 있는 무궁화하고 조금 달라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그,에서는 어떻게 해요? 사론의 수선화를 무궁화로 표현해요. 또, 그걸 이제 장미로 표현하기도 해요. 근데, 유럽에 있는 장미 그런 거 말고요. 그런 거 말고 하여간 나팔꽃 비슷하면서 이렇게 무궁화 비슷하면서 그런 꽃 계열이에요. 하여간 이렇게 사론에 수선하는 이렇게 무궁화로 이렇게 표현해요. 어떤 사람은 무궁화라 그리고 어떤 사람은 좀 나팔꽃 비슷하면서 무궁화 비슷한 게도 있고 그래요.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우리는 저게 사론의 수선화를 어떤 사람은 장미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무궁화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간에 꽃 중에 꽃이에요. 꽃 중에 꽃입니다. 자, 그게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꽃 중에 꽃이다. 또 골짜기에 백합하다. 이렇게 했어요. 누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신부가 말하는 거예요? 신부가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자기 정체성을 아는 거예요. 어? 야, 내가 사론의 수선하네? 야, 내가 골짜기에 백합하네? 아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사론의 수선하고요, 골짜기에 백합합니다. 누구 눈에? 예수님의 눈에. 아시겠죠? 예, 예수님의 눈에 저와 여러분은 사론의 수선하고 골짜기에 백합합니다. 자, 그러면 신부는 아름다운 장미고요, 혹은 무궁화고 순결한 백합, 골짜기의 백합화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저기서. 이거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요, 장미는, 수선화는 꽃 중에 꽃인데 사랑을 표현해요. 사랑. 사랑받는 자. 그 다음에 사랑한다. 이런 뜻이에요. 사랑을 받고 준다. 이런 거고요. 백합은 뭔가 하면요, 순종을 말해요. 그 이미지가. 순종. 깨끗하고 거룩하고 순종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떻다고요? 그 사랑의 상징이고요. 순종의 상징으로 보세요. 우리 그렇게 보세요. 하나님. 주님이. 그래서 이게 장미는 그 아름다움과 향기로운 꽃들 중에 최고로 꼽히고요. 백합은 순결을 의미해요. 골짜기는 뭘 의미하는가 하면요, 골짜기는 이 타락한 세상을 의미해요. 이게 골짜기, 이 평지 말고 골짜기는 이렇게 깊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더 이렇게 이 평평하고보다 더 밑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타락한 어떤 이미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타락한 세상 속에 뭐라고요? 수선하여 백합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빛이다, 소금이다, 이렇게 예수님 얘기했잖아요. 아가서에서는 우리를 뭐라 하는가 하면 너희는 꽃 중에 꽃이고 순결한 꽃이다. 너는 이 땅에서 순결한 자다. 이렇게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이 타락한 세상 골짜기에 있지만, 골짜기, 이 어둠 골짜기에 있지만은 우리는 순결함으로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의도가 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악 세상 속에, 골짜기 속에, 이 어둠 속에 우리가 살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뭐라고요? 백합이고 샤론의 수선화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아는 거예요. 신부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고,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자로 보시는구나.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왜 우리가 거룩하지요? 네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의를 입었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정말 내 주님 뜻대로 살겠다는 이 결단, 이 회개, 회심한 영, 그게 뭐예요? 자원하는 심령. 그 다음에 하나님의 눈에는 모든 걸 사랑하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는 뭐라고요? 거룩한 신부예요. 이 네 가지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저렇게 아름답게 보고 계세요. 이건 여러분이 절대 의심하면 안 돼요. 어둠의 세력이 여러분을 공격하고 별볼이 없게 여기고 사람들이 여러분을 무시할지라도요, 그 정체성, 이 네 가지 정체성은요, 굳건히 붙들고 일어서야 돼요. 다른 거 다 거짓말이고요, 성경이 말하는 그것이 진리예요. 계속 그게 이제 나올 거예요, 앞으로. 자, 2절.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자, 신부는 자신의 삶의 주 목적과 정체성이 예수님의 유업이라는 걸 알았어요. 아, 내가 예수님의 유업이구나. 예수님이 나를 원하시는구나. 이걸 알았어요. 예수님은 세상을 원하는 게 아니라 나의 마음, 나의 사랑하는 관계, 이 사랑을 사랑하는 신부, 이리 나를 원하시는구나. 이걸 원하는구나. 알았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신부로 대하시고요, 우리의 마음을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유업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 자, 장미와 백합은 아가서 2장 2절에서 신부로 불리지는 자들과 같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저기 백합하고 또 장미라고요. 그 왕은 이 신부를 죄를 지칭하는 골짜기와 가시나무들 사이에 백합화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시나무는요, 아담의 죄로 인한 저주의 결과로 자라난 것을 표현해요. 가시 같은 게 뭐지요? 이게 타락해서 잘못 되어진 환경이에요. 이걸 가시나무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가시나무 속에 살잖아요. 가시나무 속에 백합화는 어떻습니까? 찔려도 계속 향기가 나오지요. 그래서 우리 성결교회 그 마크가 가시 속에 백합화예요. 그래서 성결의 빛을 계속 이렇게 드러내라. 그런 의미로 했어요. 다른 데는 뭐 이렇게 십자가를 해놨지만 우리는 백합화예요. 이렇게 보면. 그건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알게 되겠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백합화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보고 계세요. 이 정체성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에게 사랑과 순종의 향기가 피어나는 장미고요, 백합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갈망하시는 단 하나의 상급이에요. 우리가 창조되고 구속된 그 모든 이유도 이 하나의 유업, 예수님의 신랑, 예수님의 신부, 그게 우리의 유업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이 또 우리가 반응해야 할 일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과 즐거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저거예요. 그래서 신부는요, 이렇게 신앙의 자라면서 고백이 달라져요. 고백이 자꾸 발전돼요. 제일 먼저 고백은 뭡니까? 내가 검지만 아름답다.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이 첫 번째 고백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갈 때, 내가 죄가 많지만,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아름답다고 보시네?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통과해야 돼요. 왜 이걸 통과해야 되는가 하면요. 사단은요, 저와 여러분이 이걸 모르면 계속 공격해요. 너 잘못했잖아. 너 그래도 뭐 교회 성도라고, 뭐 집사라고 공격을 해요. 뭐 집사가 그렇게 살아? 이러면서 공격을 해요. 혹은 우리가 완벽하지 않으니까 넘어지잖아요. 넘어지면 또 어떻습니까? 사단은 영락없이 나타나서 우리를 정죄해요. 근데 어떻다고요? 사실이 맞아요. 우리 넘어졌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아름답다고 보신다고요. 왜 그렇다고요?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했고 내가 연약하지만 내 사랑은 진짜예요. 우리가 연약하지만 주님을 향한 사랑은 진짜예요. 그것을 베드로가 고백했지만 넘어졌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보시기에 그 사랑은 온전한 거예요. 그 사랑이 자라야 될 뿐이지요. 자, 이제 두 번째 고백입니다. 신부의 고백인데 나는 예수님이 갈망하는 유업이다. 나는 예수님의 신부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내가 검지만 하나님의 아름다운 존재다. 두 번째는 내가 예수님의 신부네. 하나님은 예수님은 나를 원하시네. 이제 이걸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아가서 1장 12절로 17절을 깨달아야 여기를 넘어가요. 그래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봤지만 다시 한번 읽을게요.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었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엥게디 포도원 고베라 송이로구나.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네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고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의 집은 백항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자, 이 고백 이 과정을 통하여 바로 나는 예수님이 갈망하는 유업이구나 를 알게 돼요.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신앙의 여정에서 이제 저걸 이제 경험하게 되지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말씀 가운데 저걸 이제 경험하면서 이제 넘어갑니다. 자, 우리는 하늘 아버지가 아들에게 약속한 유업인 바로 우리라는 계시를 받게 돼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우리라는 것을 이제 하나님의 계시로 알게 됐어요. 어? 하나님은 나를 원하셨구나. 주님은 나를 원하시는구나. 이것이 알게 됐다고요.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 영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이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기도했잖아요. 에베소 성도를 위하여. 보듯이 저와 여러분이 이런 계시를 통해서 뭘 알게 되는가 하면, 아, 예수님이 우리를 원하시는구나. 이걸 알게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사랑과 순종이 분리될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순종하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관계에 있으면요, 자발적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그 계명에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속에 살아나요. 이게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순종하고 싶지 않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혀져. 이런 분은요, 아직 어린 겁니다.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래. 하나님을 알게 되면 순종으로 가게 됩니다. 왜? 주님이 나를 원하는 거 알거든요. 어떻게 해요? 잘 준비되고 사랑과 거룩함으로 준비된 신부, 그걸 원하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 기쁘게 순종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유업은 순결함으로 살아가는 일단의 사람들입니다. 순결함으로 살아가는 그 무리들 원해요. 우리의 삶의 선택은요, 아들을 높이고 상주실 아버지 계획의 실제적으로 한 부분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키우는 장미와 백합으로 우리를 선택함으로써 우리를 위해 많은 것을 지불해 오셨어요. 그분이 십자가에 졌지요. 십자가에 죽음을 당했어요. 우리를 아름다운 장미와 거룩한 백합으로 지금 계속 키워가는 거지요. 온전하게 세워가도록 지금 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우리가 완전히 가시나무 그 흙탕물 속에 있었잖아요. 더러운 때 가운데 있었는데 지금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는 거죠. 자,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가치를 두고 성공을 어떤 게 성공이냐 이런 측정하는 방법에 의해 결정되는데요. 나는 누구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지? 이게 보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정체성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도 저런 생각 갖고 있고요. 안 믿는 사람도 저런 생각 갖고 있어요. 그럼 안 믿는 사람은 나는 누구지를 할 때 뭐라 그래요? 나는 도지사야. 나는 교사야. 나는 사장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성공이 뭐예요? 세상에서 많은 걸 취하고 권세를 갖고 있고 이걸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말해보면 자기를 소개할 때 뭐예요? 나는 직책이 뭐고 나는 뭐 어느 학교를 나왔고 뭐 이런 쭉 얘기를 해요. 그게 세상 사람들의 정체성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의 정체성을 저렇게 하면 안 되지요. 우리의 정체성은 뭐예요? 배우셨잖아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이게 정체성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의 주된 정체성, 우리의 가치와 성공은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갖는 이 친밀한 교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동시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거, 이게 우리의 아주 주된 정체성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사랑받는다. 이 안에서 내가 누군가를 발견할 수 있어요. 이게 진리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으며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자다. 이걸 제대로 깨닫는 사람이, 그렇게 사는 사람이 결국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이걸 아는 사람, 그리고 이 삶을 사는 사람이 결국은 성공이에요. 예, 이게 진리예요. 혹시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아가는데, 아주 열심히 살아가는데 잘 안 돼. 그럼 여러분이 좀 마음이 불편하지요? 그게 성공 아니에요. 혹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처럼 동일하게 막 기업도 세우고 했어. 막 여유가 있어. 그거 성공 아니에요. 분명히 아셔야 돼. 뭐, 공부 잘해가지고 서울대 갔다. 성공 아니에요. 아, 가면 좋지요. 근데 성공은 아니에요. 우리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정체성을, 가치와 성공을 그렇게 보고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성공은요, 그게 아니라고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왜 불렀다고요? 세상에 성공시키려 불렀어요? 아니요. 거룩한 신부로 우리 부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해요. 이게 우리를 부르신 부름이고요. 이게 진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세상에서 여러분이 예전에 목적하고 어떤 야망을 가지고 했는데 잘 안 이루어져. 그거요. 성공 아니니까요. 그냥 내려놔셔도 상관없어요. 예. 그게 별로 마음이 여러분, 그게 내가 꼭 이거 이루어야 되는데. 아니요. 안 이루셔도 돼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 그냥 완전히 가볍게 내려놓으세요. 예. 뭐, 먹고 사는데 별 문제 없잖아요? 그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시고, 오늘 먹고 살면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가고, 진리 가운데 서는 거, 이게 우리가 달려갈 길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인기 때문에 죽고요, 돈이 축나서 죽기도 하고, 뭐,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잘못된 정체성이에요. 자, 우리가 얼마나 성취하는 자로, 혹은 우리가 끼치는, 이 세상에 끼치는 영향력들, 이런 것으로 우리는 내 가치를 보려고 했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하나님의 갈망하시는 존재이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서의 우리의 정체성, 그것을 우리는 알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성공이라는 걸 우리는 찾아요. 이 신앙의 관계에서 지금 우리가 달려가는 여정에서 이제 그걸 발견해요. 그리고 거기서 안식을 누려요. 근데 아직 한쪽으로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아, 그거 맞긴 맞는데 세상 걱정 막 해. 그 사람은 아직 이 정체성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어요. 이런 말씀 드렸는데도 어떻게 살지 걱정하는 분은요 아직 못 깨달은 거예요.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아, 열심히 사시긴 사시는데, 예, 저것을 주된 목적으로 달려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성공적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갈망하시는 바이며 그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우리가 결국은 성공한 자입니다. 예, 세상은 뭐라 해도 성경이 하나님 말씀하신 진리가 그렇습니다. 이제 큰 두 번째, 신부의 계시. 신부가 이제 깨달아가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신부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걸 알아가는 거예요. 이제 세상을 살아가도 뭐 어떻습니까? 뭐 돈도 막 생기고 아파트도 생기고 회사도 막 일어나고 그러면요 막 기분이 좋아지고 막 힘도 나고 그럴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거요 진리가 아니었어요. 아직 그것을 목적을 못 이루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진리 아니에요. 절대 진리 아닙니다. 저기 필리핀 가보니까요 돈 많은 사람들이 참 힘들어 하더구만요. 그냥 개도 몇 마리 갖다 놓고 벽 울타리도 높이고 그 위에도 철조망도 세우고 CCTV도 달아놓고 그랬어요. 왜? 그건 도둑이 많아요. 강도가 많아요. 우리 선교사님들이요 우리 한국식으로 생각하다가 강도 많이 당해요. 그래가지고 살해당한 분도 몇 분 있어요. 우리나라식으로 생각한 거지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그게 아니에요. 선교사 돈이 많겠다 해가지고 쳐들어와요. 어쨌든 간에 사람들은요 돈 많으면 어떻게 해요? 더 두려워요. 더 자기를 보호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봅시다. 2장 3절에 소절에 보면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숯불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자 이제 그동안에는 세상 성공, 돈, 명예 이것이 달려갈 표적이고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 어떤 성공인 줄 알았는데 이제 이 신부는요 뭘 보게 된가 하면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숯불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저게 남자들이라고 표현했지만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만이 내 마음을 시원케 하는 분이다. 내 마음을 만족케 하는 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로 말하면 사과향이 있고 딸기향이 있으면 여러분 어느 게 더 좋아요? 딸기향이 더 좋지요. 그지요? 예, 딸기향이 못 견디잖아요. 막 군침이 막 나오잖아요. 안 나오던가요, 여러분? 사과향은 뭐 어떻습니까? 그냥 이게 맡아보면 좋긴 좋다 뭐 이렇게 먹게 하지요. 근데 저 당시에는 딸기가 없었던가 봐요. 사과향이 아주 좋았던가 봐요. 그러니까 사과 한 개가 아니라 사과 나무 밑에 가면 사과가 이렇게 익었을 때 그 향기가 엄청 나잖아요. 그걸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요? 사과 향기 같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 당시에는 사과 향기를 따라갈 만한 게 없었던가 봐요. 최고의 향기, 그게 사과 향기였어요. 그래서 신부는 오직 예수님만이 사과나무처럼, 그 사과나무에 있는 향기처럼 자기를 만족해 하는 분을 깨달았어요. 요즘은 뭐라 그래요? 뭐 프랑스, 향수도 제가 이름도 잘 모르겠는데 그걸 표현할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떻든 간에 뭐 향수도 사람 취향에 따라 다르지요. 나는 좋은데 어떤 사람은 싫어하기도 하고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어떻든 간에 뭐 사과향, 그것이 아주 최고의 향기로 표현되는 이미지예요. 자,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저기 2장 5절에 나와있는 내용인데, 자, 사과나무는 나를 시원케 한다. 혹은 뭐예요? 나를 이렇게 신선하게 만든다. 뭐 이런 이미지예요. 이게 저기서 나오는 거. 예, 가장 높은 수준에서 사람의 영을 새롭게 하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사과나무인 것. 즉,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주된 근원이 되시는 것에 대해서 이제 계시를 받았어요. 어?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네. 예수님만이 나를 만족시킬 수 있네. 이걸 이제 이 신부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자리를 우리가 할 때 세상에 두렵지 않아요. 세상에 염려가 내려져요. 근데 이게 아직 안 보이는 분은 어떻습니까? 괴로워요. 돈도 필요하고 성공도 필요하고 인기도 필요하고 막 그래. 근데 이 사과나무의 향기를 맛본 사람은 그게 싹 내려져요. 아, 다 부질없구나. 그냥 내가 먹고 살기야 마음 되지. 뭐 과다하게 가질 필요도 없고 욕심 부릴 필요도 없구나. 오직 내가 달려갈 길은 사과나무 향기 아래 머무는 거구나. 이걸 이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마음을 다해 이제 그 예수님을 이제 찾게 되지요. 그래서 결혼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사역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게 뭐예요? 사과나무 향기. 그 나무 아래에 머무는 거. 요게 최고인 걸 알게 돼요. 요 맛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걸 안 놓치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안에 계속 머물려고 고민을 해요. 근데 이걸 잘 모르는 분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그렇지. 개똥밭에 굴러도 뭐라고 얘기 나와 있듯이 그래도 이승이 낫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예. 어떻든 간에 이 땅이 주는 즐거움이 아직도 기쁨인 사람은 저 맛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신부는 이제 그 사과나무의 향기, 그 사과로 인하여 이 신선함을 경험했어요. 그 예수님이 모든 것 되시고 예수님이 내 만족이네, 이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병이 난 거예요. 어떤 병이에요? 사랑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용서하시는 구세주, 치료자, 공급자지만은 그 이상인 거예요. 예전에는 뭐가 필요하면 필요원을 주고, 내 몸이 아프면 치유자고, 뭐 이런 분이었어요. 혹은 내 죄를 용서하는 분이었어요. 그 정도는 알았어요. 근데 그 이상인 걸 알았어요. 어? 그 예수님이 나의 만족이고 나에게 기쁨을 주고 내게 소망이네. 그 예수님과 신선한 관계 안에 들어가는 게 내 즐거움이네. 이걸 이제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만족을 주시는 사과나무구나 알게 됐고요. 어떤 이들은 기쁨을 주는 주된 근원을 사역이나 돈이나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뭐 동창회, 라이언스 클럽 뭐 이런 거, 이런 활동하는 것에 거기서 보람을 느끼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부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왕의 앞에 앉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 임재 안에 있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2장 3절 후반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자, 먼저 저 왕의 앞에 앉아있는 사람의 대표적인 자가 누군가 하면요, 구약에서는 다윗이고요, 신약에서는 마리아를 볼 수 있어요. 베다니에 있는 마리아. 자,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앉아있을 때 예수님은 그 마리아의 삶에 지혜를 선포해 주었어요. 마리아는요, 세 번 나오는데 세 번 다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었어요. 그래서 발의 물이라 하기도 하잖아요. 발의 물이. 예. 근데 여러분, 마리아가 어떻습니까? 가난했어요. 부모도 일찍 잃었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요, 그가 참된 기쁨을 알았어요. 예수님 발 앞에 앉는. 세상 사람들은요, 권세를 누리고 좋은 데 시집 가고 뭐 여기에 즐거움을 누렸을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요, 그게 아니었어요. 그 예수님이 오면 그 예수님의 턱 밑에 앉아가지고 그분이 주시는 말씀, 그걸 그냥 받아 먹는 거, 그게 즐거움이었어요. 이게 마리아의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 그래요? 마르다가 아, 저 동생 좀 내 일 좀 도와달라고 좀 예수님께 막 짜증을 냈잖아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마리아야, 마르다야, 너 왜 그러냐? 한 가지는 좋게 해. 지금 마리아는 좋은 걸 선택했어. 그리고 이 마리아의 일, 예수님의 발 앞에 향기를 자기의 머리털로 이렇게 씻었던 그 일로 인하여 많은 지탄을 받았잖아요. 근데 뭐라 그래요? 이 마리아의 일을 너희들이 복음 전할 때 같이 전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의미가 뭐예요? 마리아가 최고의 좋은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뭐 권세를 누리고 뭐 해가지고 그게 인정받을지 모르지만 내가 인정하는 자는 이 마리아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지. 그걸 복음 전할 때 함께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의미를 잘 몰랐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과 사랑 관계 안에 있는 거. 예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거. 백합화처럼 순종하는 거. 장미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그게 마리아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발 아래에 있는 것을 필요로 한 가지, 즉 또 살아갈 좋은 길을 선택한 것이라고 마리아를 칭찬했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는 헌신으로 대표적인 모습을 보였고요. 그 길을 따라갔어요. 우리는 마리아에 대해서 에이 하고 생각해요. 그러나 주님은 가장 가치 있게 친 사람이 누구예요? 제자들도 아니었어요. 마리아였어요.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자, 지금 마리아와 같이 우리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그의 시원한 그늘, 저 그늘 있지요. 그늘, 예수님이 그 사과나무 그늘, 자, 그늘에 우리가 앉아 있어야 돼요. 그럼 사과나무 그늘이 뭔가 하면 이 햇빛이 내리쬐는 건 뭐라고요? 이 타락한 세상에 그 뜨거운 그 고통스러운 그 세상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늘은 뭐라고요? 그늘은 안식이 오는 자리를 말해요. 쉼이 있는 자리를 말해요. 그것도 사과나무 그늘. 사과나무는 뭐라고요? 예수님의 그 향기, 예수님을 대변하는 의미예요. 자, 이 타락한 시대에 내리쬐는 열기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능력을 경험하는 거죠. 그럼 그 사과나무 그늘이 뭘까요? 예수님의 임재에도 포함돼요. 그런데 거기서 뭐해요?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주어지는 말씀을 먹고 그 임재를 경험하는 걸 말해요. 이게 그 사과나무 그늘에 앉았다 이 뜻이에요. 우리가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어떻습니까? 저걸 알게 돼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먹고 입맞추기를 열심히 하고 또 어떻습니까? 그분의 임재를 사모해요. 왜? 그게 최고로 좋으니까요. 그게 우리를 신성케 해요. 우리 영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이 저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가져주고요. 또 말씀은 끊임없이 진리로 우리를 가르쳐주죠.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요, 운동하고 육체미하고 또 자기 실력 자랑하고 여기에 즐거움을 느껴요. 또 돈 많이 버는 것도 즐거움, 권세를 누리는 것도 즐거움,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런데 신앙인은, 영적인 진리를 깨닫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과나무 그늘 아래서 머무는 것을 알게 돼요. 자, 그래서 아가서 1장 7절에 보면 첫 번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고 너무 열심히 일하다가 놓쳤잖아요. 그래서 양떼를 먹이는 곳이 어딥니까? 라고 신부는 물었어요. 그래서 12절로 17절에 보면 왕의 그 침상을 알게 됐죠. 그 침상이 뭐예요? 왕과 독대하면서 지성소라 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장소, 그거였어요. 또 다르게 표현하면 뭐라 그래요? 잔치상이라 그래요. 잔치상에 풍성한 음식. 자, 그걸 이제 먹게 되었어요. 이 신부가. 처음에는 양떼 먹이는 걸 어디 있습니까? 아, 내가 답답해 죽겠습니다. 내 영적으로 너무나 탈진했습니다. 막 그러면서 이제 찾는 거예요. 애통하며 찾는 거였어요. 정신을 차리고 찾았는데 이제 왕의 침상으로 가서 잔치상에서 나오는 그 말씀의 그 꿀을 이제 먹게 됐지요. 그리고 그 십자가가, 그 십자가의 은혜, 쉽게 말하면 그 예수님의 그늘 혹은 사과나무, 그게 다 이제 십자가를 표현하는 거였죠. 그 내리 쬐는 열기를 이렇게 유일하게 막을 수 있는 것이 그 십자가의 나무였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늘 안에 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쉼이 있는 거지요. 저게 있지 아니하면 사단은 영락없이 우리를 공격하고요. 내가 성공하지 못해서 내가 불안해. 너는 이렇게 하면 안 돼 하고 우리를 자꾸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죠.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 아래 들어가서 주님의 사랑, 주님만이 나를 의롭게 하고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그분의 말씀 진리 가운데 그분의 임재 가운데 늘 머무는 것을 사모하는 거지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때 막 계속 중요한데 이때 그걸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 말씀 읽기 방법으로 말씀으로 인해 정기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비전을 갖게 되죠. 말씀은 영의 양식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갈 때 진리를 깨닫게 되고 힘을 얻어요. 내가 몰랐던 생각들을 바꾸고 이제 하늘의 진리로 채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유업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 달콤함을 경험을 자꾸 해요. 이것은 몇 명만이 아닌 모든 믿는 자를 위한 것이고요. 이 달콤함은 모든 믿는 자의 손에 닿는 곳에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걸 아직도 못 찾아요. 그 술람미 여인이 못 찾았듯이 못 찾아요. 그런데 어떻다고요? 아까 양떼에 있는 곳으로, 그다음에 그 예수님의 그 리더십 아래, 그리고 그 염소 새끼를 키우는 곳에 머물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렇게 초청받아서 그곳에서 어떻습니까? 결국은 말씀을 읽고 리더십 안에 들어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과나무를 발견하게 되고 그 그늘을 알게 된 거지요. 사과향을 맛보게 되는 거지요. 근데 그것을 누가 해요? 결국은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죠.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과나무의 향을 우리에게 맛보게 하고 그 임재를 맛보게 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을 계시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해주죠. 그래서 말씀과 성령 안에서 우리가 결국은 진리를 보고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지금 그늘 아래에 있는 것을 표현한 거였어요. 그 그늘은 뭐라고요? 십자가 아래에 있는 것. 그것도 표현돼요. 또는 예수님 안에 있는 것. 이제 네 번째, 신부의 삶 위에 예수님의 이제 깃발이 드러났어요. 여기 보면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이 잔치집은 뭐라고요? 말씀이 풍성한 장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를 말해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어가야 돼요. 그래야 그 잔치집 그 상에 머무는 거예요.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라고나 그랬습니다. 자, 잔치집에 들어갔는데 뭐가 느껴진가 하면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 음식을 먹는데 그 음식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리, 말씀들을 깨닫는 거예요. 너무나 맛있잖아요. 그걸 알게 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신부는요, 잔치집에 초청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 따라 지금 들어갔는데 거기 봤더니 사랑의 깃발이 있어. 자,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로 가는지 그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은요, 깃발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깃발 아래 있잖아요. 저 깃발은 이렇게 리더십을 말해요. 지도 아래에 있는 거. 근데 이 깃발이 어떤 깃발이라고요? 사랑의 깃발이에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도해 가는데 어떻습니까? 억압하지 않아요. 그분을 계시하면 계시할수록 어떻습니까? 사랑을 알게 돼요.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어떻습니까? 그 사랑에 감격해서 순종해요. 예수님이 이끌어가는 리더십이 그래요. 마귀는 어떻습니까? 너 말 안 들어? 너 죽인다? 괴롭혀요. 그래서 억지로 하게 해요.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하면서요, 성령의 또 도우심을 구하면서 이렇게 나가다 보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점점 알게 돼요. 그래서 사랑의 깃발이 높여지지요. 그 사랑의 깃발이 우리를 이끌어가요. 그래서 그분의 리더십 아래, 사랑이라는 리더십 아래 우리가 점점점 깨닫게 되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신앙의 여정에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아직도 내가 말씀의 맛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저 사랑의 깃발 아래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의 깃발을 알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은요, 진짜 믿으셔야 돼요. 믿고 이게 진리라는 걸 자꾸 반응하셔야 돼요. 고백하시고 선포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 교제하는데 중요한 내용들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하기 했잖아요. 이게 말씀으로 기도하기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는 그냥 내가 그냥 말씀으로 기도하지 않고 내 생각으로 기도를 해요. 그러면 내가 아는 영역에는 기도가 전진되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좀 있으면 조금 전진돼요. 근데 말씀으로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약속, 이게 점점 비춰지잖아요. 그걸 내가 붙들고 붙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져요. 더 알게 되고요. 그 결과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점 비춰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최근 들어서 자꾸 말씀으로 기도하라고 작년서부터 자꾸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저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 안 하면 저를 못 들어봐요. 예전에는 뭐 새로운 건가? 왜 이런 걸 얘기하지? 그냥 기도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한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의 기도가 자라가고 저 깃발 아래 들어가려면 결국은 말씀으로 약속을 붙들고 또 성령이 계시해 주셔서 그 약속이 더 계시되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 드러나니까 점점점 기도가 깊어지고 그 사랑을 알게 되죠. 자,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신 잔치상에 마음껏 즐기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거부하지 않아요. 저 잔치상으로 찾아 들어가는 사람은 절대 거부하지 않아요. 들어오라고 문을 열어놨어요. 이 부르심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완성이 돼요. 결국에는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과 말씀의 능력으로 이 혼인잔치상의 의미와 유익을 이 시대에 우리가 누리기를 원해요. 그래서 지금 혼인잔치상이 뭐라고요? 다른 게 아니고요. 성령과 말씀의 능력을 입는 걸 말해요. 이거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해야 돼요. 그 우리가 잔치상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 잔치상에 내게 오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주어졌어요. 모두 다 열려 있어요. 거기에 들어와서 먹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말씀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성품 그대로 우리가 인정하고 내 생각을 바꾸고 진리대로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계시를 점점점 받게 되죠. 자, 예수님은 믿는 자들 하나하나를 위해서요. 선하시고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우리 모두에게. 왜? 우리 모두 다 거룩한 신부니까요. 그래서 그의 잔치집에 그의 사랑을 축하하는 장소로 우리를 데려가기를 원해요.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의 지도력의 주된 목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축하할 잔치집으로 데려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잔치집, 그 잔치상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계속 초청하고 있어요.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우리를 이끄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지도력은요, 그의 사랑이 계시되는 동시에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나누어지는 길로 인도해 가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또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 온유함 그리고 계시 안에서 자라게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삶의 첫 번째 우선순위는요, 이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건데, 이렇게 이 세상이 주는 안락함이라든지 사역이 주는 그거보다 훨씬 더 커요. 비교가 안 돼요. 뭐 그건 여러분이 아시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이 아니네요. 자, 사랑의 병이 난 신부. 사랑의 병이 난 신부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기를 더 부르짖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랑에 더 머물고 싶고 더 사랑을 누리고 싶잖아요.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구나.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혼인잔치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게 되면 알수록 어떻습니까? 점점 더 그 잔치상에 머물고 싶은 열망이 더 있고요. 그 신랑과 더 사랑하는 그 즐거움, 그 안에서 주어지는 즐거움을 더 알고 싶어해요. 그래서 잔치집 보면은 우리나라는 좀 그런데 외국에는요 며칠 밴드를 갖다 놓고 춤을 추고 난리예요. 예, 필리핀도 한 이틀을 잔치를 해요. 그냥 노래 난리예요. 그때는 이웃이고 없어요. 밤새도록 그냥 춤추고 노래 부르고 난리예요. 아랍은요. 아랍은 일주일을 해요. 근데 아랍은 좀 달라요. 왜 그런가 하면요. 자기가 얼마나 세다는 걸 이웃에게 알리려고 그때. 나를 건들면 안 돼. 이런 사람들이 있어. 이걸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랍은. 그건 좀 오염된 거예요. 예. 근데 어떻든 간에 이렇게 뭐 유럽이라든지 어디 보면 결혼식에는 맨 춤추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는 빨리 어떻게 하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는 좀 그런 게 있긴 있었지만 신랑을 괴롭히는 게 있었지요. 신랑 매단다 그래가지고 그런 건 있었어요. 어떻든 간에 이렇게 신부로 그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 안에서 힘을 얻도록 우리를 자꾸 초청해요. 그 혼인 잔치상이. 그래서 이것을 맛본 사람은 거기 계속 머물러 있고 싶어 해요. 이게 지금 사랑병에 걸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 사과가요. 예수님의 시원케 하심을 의미합니다. 건포도는요. 이게 달콤한 과자 같잖아요. 그래서 떡에도 넣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성령님의 사역을 의미해요. 포도는 성령님의 그 이미지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의 더 많은 것으로 내게 힘을 돕고 예수님의 더 많은 것으로 나를 시원케 해주세요라고 지금 신부가 부르짖는 거예요. 아까 거기 보면 너희는 건포도주로 내게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저게 그 의미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병으로 이렇게 살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병이 안 걸리면요. 어디에 사랑병이 걸릴까요? 세상에 사랑병이 걸려요. 세상을 사랑해요. 세상을 사랑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나 세상에도 사랑병 안 걸렸어. 아니에요. 하나님께 사랑병이 안 걸리면 세상에 사랑병 걸린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사랑의 병에 걸려야 됩니다. 그러면 영적인 사랑병이 그 뭐냐는 거죠. 그 청춘 남녀가 첫사랑에 걸리면 어떻습니까? 사랑병이 걸려서 며칠 밥도 안 먹고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이별 통보하면 막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살 의미가 없다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게 사랑병에 걸린 징조이죠. 예. 자, 그런데 사랑병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그 사랑의 감정들이 매우 강력해요. 사랑의 감정이. 그래서 신부는 하나님의 사랑을 강력하게 체험했잖아요. 하나님을 알았으니 그 사랑을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의 의미를 알게 되고요. 또 그 사랑의 권능을 맛보게 됐어요. 그 사랑을 놓치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랑을 유지하고 싶어요. 그래서 사랑의 감정들이 있는 거예요.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랑병에 걸린 거고요. 두 번째는요. 영적인 배고픔의 고통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이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을 채우실 하나님의 그 모든 것으로 살고 싶은 비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그 새로운 비전을 이제 비춰줬고요. 또 이 사랑을 알리고 싶고 이 생명을 알리고 싶은 그런 일들이 막 자라나는데 어찌할 수가 없어. 길을 몰라. 또 그 능력이 너무나 중요한데 그 능력이 아직 약해. 그래서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을 지금 도와줘야 되겠는데 이 사랑이 흘러가는 거잖아요. 근데 내게 능력이 없어. 그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그 사랑이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이게요, 몇 번 구한다고 오는 게 아니지요. 더 애통하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기 위하여 자기가 더 순결해지고 더 정결해지고 그렇게 갈망해요. 헌신하는 거죠. 이것도 그 영적인 배고픔에 걸린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그것만 바라는 것도 있지만 또 동시에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나 큰데 이걸 이 세상 사람들이 맛봤으면 모두가 구원받고 마귀로부터 자유케 되고 질병에서부터 벗어나고 이게 보여. 그런데 내가 너무나 부족해. 그래서 그 은혜를 막 구하는 거예요. 막 절하도 하고 금식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왜? 너무나 좋은 걸 이걸 알리고 싶어서. 이런 게 사랑병에 걸린 거예요. 우리 그리로 가야 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임재만 이렇게 구하는 거는 지금 사과나무 그늘 안에만 이렇게 조금 맛보는 거예요. 더 가야 돼요. 더 가서 정말 저런 정말 주님의 사랑이 최고라는 감정뿐만 아니라 또 그 사랑이 펼쳐지면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그 푸르게 하는 것이 보이는데 내게는 아직 그게 부족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거. 이게 지금 너무나 중요한 사랑병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마지막 또 아니네.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의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좀 표현이 그렇죠? 예. 근데 의미가 있어요. 보세요. 왼팔로 내 머리를 고였다 그랬어요. 여기 고였다 그랬어요. 이거 안 보이죠? 안 보이는 거예요. 자, 팔이 두 개가 나오는데 오른팔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을 보통 오른팔이라고 그래요. 그 왼손은 어떻습니까? 잘 안 나와요. 근데 아가서에서는 왼손, 오른손 다 나와요. 근데 왼손이 어떻다고요? 우리의 뒤편을 이렇게 고였다는 거예요. 저거는 뭔가 하면 우리 눈에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저걸 몰랐어요. 하나님 사랑하기 뭐예요? 이게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막 나왔어요, 예전에. 근데 저 사랑병에 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 임재 가운데 있고 나니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나를 무한히 사랑하시고 나를 돌보시는구나, 나를 인도해 가시는구나, 그걸 알게 돼요. 그걸 깨달았어요. 예전에는 그게 안 보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니까 지금 내 주변에 하나님 나를 방패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이런 것들이 점점점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왼손이에요. 자, 오른손. 오른손은 내가 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는 어떤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것은요, 임재라든지 이건 느끼잖아요. 이런 게 다 뭐예요? 오른손의 역할이에요. 치유하시고 이런 것들, 내가 경험하는 어떤 영역들, 이런 게 지금 하나님의 오른손이 역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요, 이게 신앙이 자라면서 왼손이 하는 것, 오른손이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멀리 계신 게 아니라 정말 내 주변에서 나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걸 알게 돼요.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은 전략적인 영적인 계절을 우리에게 허락해요. 자, 영적인 계절을 줍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리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자, 여기 좀 어려워요. 좀 말이 좀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예루살렘 딸들아는 뭐예요? 아직 하나님의 영적 깊이를 잘 모르는 사람들 얘기예요. 자, 여기에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했습니다. 왜 노루와 들사슴이지? 이러는 거죠. 그 다음에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라 이랬어요. 자, 봅시다 그러면. 자,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요, 성령님은 때때로 새로운 계절을 우리에게 줘요. 계절을 주는데 그 계절이 뭐예요? 하나님을 깊이 깨닫게 하는 계시를 주는 시기가 주기적으로 있어요. 우리가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어느 정도 가면 또 하나님이 새로운 걸 주시고 또 달려가면 또 새로운 걸 주시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해 가시는데 이 계절 속에 이렇게 들어가면 계속 계절이 와요. 오는데 성령님이 신부를 향해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아까 잔치집에서 사과의 컴포드주로 먹여주실 때 우리는 그 신부가 말씀의 깊이를 점점점 들어간다는 거죠. 들어가면서 어떻습니까? 사랑병이 더 깊어지고 이제 그런 과정을 가요. 가는데 점점 더 어떻다고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된다고요. 진리도 알아가게 돼요. 이렇게 알아가게 되는데 문제는 이때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맛을 보고 있는데 옆에 누가 건들면 놓쳐요. 이 즐거움을 놓쳐요. 그런 사람이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건들지 말고요. 잘 자라도록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뭘 의미하는가 하면 이 예루살렘 딸들은요. 이 맛을 몰라요. 이 영적인 맛을 몰라.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계절을 몰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깊이로 들어가는데 자기는 맛을 못 봤어. 그럼 어떻습니까? 야, 저 사람 좀 이상하다. 저 사람 이단 아니야? 뭐 이상한 짓 하네? 이렇게 얘기돼요. 그럼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깊이로 들어가다가 사람들이 자기를 이상하게 봐. 그래서 어떻습니까? 어머, 내가 뭐 잘못 가나? 그만 멈춰야 되겠다. 이렇게 돼요. 무슨 얘기 이해되시죠? 옆에 사람이 이해를 못해요. 왜? 맛을 모르니까. 나는 알아. 근데 내가 이게 옳은지 그런지를 정확히 몰라. 어떤 은혜는 있는데 이 은혜를 계속 유지하고 나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 맛을 모르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비난한다는 거예요. 조롱하고 이단이라 그래요. 방해를 놓는다는 거죠. 그럼 어떻습니까? 겁이 나가지고 포기해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이 전략적인 계절에 성령님은 다른 믿는 자들이 신부의 마음으로 헌신된 자들을 자신의 의견과 판단으로 흔들어서 혼란스럽게 하지 말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모르는 사람들이 남 괜히 판단해, 지 생각으로. 그걸 말해. 그래서 성령님은 그분의 방법에 둔감한 자들에게 신부를 이 특별한 계절에 말씀과 성령의 잔치상에 앉은 신부에게 힘을 돕고 시원케 하는 이때에 방해하지 말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슨 얘기가 나온가 하면 노루와 들사슴이에요. 여러분, 노루와 들사슴은요, 주변에 얼마나 민감한지 몰라요.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그만 부스럭 해도요, 놀래가지고 도망쳐요.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요 당시에 하나님의 인재를 알고 이 맛을 알아 가는데 주변에서 조금만 뭐라고 얘기하면 이내 포기하고 도망친다는 거지. 그 은혜의 자리에서 포기한다는 거지. 그래서 노로와 들사슴을 내게 부탁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 민감하기 때문에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온화함과 민감함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노루와 들사슴은 민감한 본성을 가졌고요. 쉽게 깜짝 놀라 달아납니다. 많은 이들이 말씀을 잘 집중하지 못하고 쉽게 산만하게 됩니다. 우리는 각기 다른 계절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민감함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다 이렇게 신앙이 하나님 찾아가는데 계절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앞서가는 사람도 있고 뒤에 젖어오는 사람도 있어요. 뒤에 젖어오는 사람은 우리가 잘 도울 수 있어요. 앞서가는 사람을 어떻습니까? 우리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오해할 수 있고 편견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노루와 들사슴을 부탁한다. 그렇게 지금 표현한 겁니다. 자, 오늘 좀 말씀이 새롭지요? 예. 자, 말씀 마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에는 신부의 영적인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봤고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고 점점 더 깊이 갈수록 그 성공의 가치들이 정립되고요. 또 말씀 속에서 오는 나오세요. 말씀 속에 나오는 그 깊이들을 알게 되고요. 또 그 과정 속에 교회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방해를 놓을 수도 있고 그런 영역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진리를 따라 전진하시길 축복합니다.